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1,755kHz로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9,89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30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9,7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25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3월 6일 수요일 주의 포도원의 비유 시편 80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은 어떤 큰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압제의 땅 애굽에서 뽑아내어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은 포도원으로 묘사된다. 포도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섭리로 돌보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편 80편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진노 아래 있다. 선지서는 포도나무가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서 포도원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다루지 않는다.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임재를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상반된 속성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 백성을 완전히 멸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 민수기 6장 22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시편 80편에서는 이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 시편의 후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영원히 복주실 것이라는 아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강조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3절, 80편 7절, 19절. 여기서 회복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황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반복해서 사용된다. 이는 회개, 즉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듯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고민하던 시편 기자는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분의 은혜의 약속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였다. 묵상.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는 때에 그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때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적용. 그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와 기도. 그러한 무관심과 의무 태만은 천사들을 경악해 한다. 심판 때에 그대들은 그대가 소홀히 했던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그 큰 날에 그대들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지금 회개로 인도하시길 기도한다. 주께서 일하라고 맡기신 포도원을 소홀히 한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 증언 6권 425-426.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보면 좋은 열매가 부족하고 좋은 밭 되기에 모자란 죄인이지만 하늘의 농부인 예수님께 온전히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운 것입니다. 주기에 즐겁고 받아서 기쁜 것이지요. 100일이 된 아이에게 가장 적당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엄마의 젖꼭지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엄마의 젖꼭지입니다. 그렇다면 돌을 맞은 아이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돌이 된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소리가 나는 장난감입니다. 유치원생이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인형이나 로봇이 참 좋을 것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정말 딸을 고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에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쯤 그들이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는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신발을 사주면 그 신발을 저녁에 꼭 몸에 안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가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가방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분홍색 아니면 여러가지 형형 색깔이 어우러진 예쁜 가방을 고르고 남자아이들은 좀 무난한 가방을 고르는 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요즘에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더 많이 발전되어서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받고 싶은 것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 있지요. 이 스마트폰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받고 싶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게임기도 들어있습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지하철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든지 게임을 하든지 하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7명, 8명 정도, 많을 때는 9명 정도가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되면 선물로 용돈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명절이 되거나 생신이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건강식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선물로 용돈입니다. 이 선물은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기분이 좋아야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주는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하면서 주면 선물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을 때 뭐 이런 것을 줘. 이런 걸 차라리 주지 말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다기보다는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받은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동방에서 온 철학자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명문가 집안 출생이었습니다. 모두 잘 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던 그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재물과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유력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유력한 관리들이고 명문 박사들이었지만 특별히 그들이 잘했던 것은 천원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박사들은 그날 밤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하늘의 신비를 찾으려 깊은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 성경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그 밤에 베들레헴의 언덕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한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물이었습니다. 그 별은 그들이 평소에 보던 항성도 유성도 아닌 처음 보는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그 천사의 무리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 위에서 밝게 떠 있는 그 별, 베들레헴 언덕 위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던 그 별이 천사의 무리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마음을 끄는 힘이 그 별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얼른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히브리 성경을 폈습니다. 별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한 곳에 멈췄는데 그 말씀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발람이 한 예언입니다.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 속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새로 탄생하신 임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 탄생하신 임금, 왕, 메시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 허락의 땅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세 명의 박사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구세주, 메시아를 찾기 위하여 그 밤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엉겹결에 길을 나서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동방나라에는 귀한 물건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떠나기 전에 빈손으로 출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동방의 풍습에는 왕이나 귀한 사람을 만날 때는 존경의 표시로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박사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왕을 만나기 위하여 구주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 전에 고민하시지요.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드릴지 고민하시지요. 이번 명절에는 현금으로 드릴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드릴까?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드릴까? 직장에서는 상사나 다른 동료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를 고민하지요.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는 어떤 것을 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귀한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이 그 왕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세 사람들은 은혼의 은혼을 거쳐 마침내 결심을 했는데 준비한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그들은 선물이 준비되자마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할 때 낮에는 쉬고 밤에는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는 낮에는 길을 가고 밤에는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보고 또 한국 땅 이곳저곳을 다녀보았지만 낮에는 길을 가고 여행을 하고 밤에는 여관이나 방에서 쉬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낮에는 쉬고 밤에만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베들레헴 언덕 위에 떠있던 그 별도 밤에 본 것입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떠서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뜬 별을 보고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쉬면서 예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여행은 피곤하고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낮에 가는 것도 힘든데 태양이 뜨겁고 광야길이기 때문에 힘든데 밤에 별을 의지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간다는 것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걸음은 더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곤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왕을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왕을 만나기 위하여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태어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도 몰랐습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왕이 어디에 태어나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성경 속에 베들레헴에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경배하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실망도 되었지만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출발했습니다. 역시나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금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자신을 동방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온 그 별이 다시금 하늘에 밝게 뜬 것입니다. 그 별을 찾아 그 별을 따라 그들은 다시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않는 왕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을 동방의 박사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에 되었을 것입니다. 확신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요.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왕이 태어난 그 자리에는 왕을 호위하는 병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별이 멈춘 곳, 자기들 동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별이 멈춘 곳은 바로 허름한 집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아기를 보호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교육받지 못한 촌티나는 시골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에 들어가 그 아이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곧장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들은 그들이 애굽에 고난한 피난살이를 할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값진 재정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비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최초의 선물이었습니다. 시대우스망 6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바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가 아끼는 값진 재물들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비싼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하고 값진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아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의 공통된 특징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그 성소를 만들 때, 특별히 성소에서 물두멍을 만들 때 성소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거울이 매우 흔한 것이지만 수천 년 전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거울은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거울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성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몸 단장을 할 때 쓰던 귀하고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들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하여 거울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붓을 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는 농부가 트랙터를 아니면 키우던 그 소를 들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거울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거울을 드리고 난 이후에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없어지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광야 생활에서 없어지면 그걸로 끝인 값진 거울을 하나님께 여인들은 드렸습니다. 여인들은 회막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만 4천 명의 제사장들을 만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성막을 드나드는 200만 명의 백성들을 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던 곳이었습니다. 성소를 드나들던 제사장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나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들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모래에 쓰는 왕관은 공통적으로 황금을 사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황금 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거하고 있는 곳은 느추하고 허름한 초가집 한 구석이어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를 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는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값지게 사용하던 향료였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수님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향수를 드린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출생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향은 가정을 향기롭게 하고 성전에서 성전을 향기롭게 하던 향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많이 드려지던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 제사인데요. 모든 제사가 마치면 그렇게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섞어서 드렸습니다. 또 분향단 위에서 태우던 향에도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반드시 유향을 다른 향들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던 물건 중에서 가장 자주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메시아를 상징했습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에서 나오던 쓴 진액인데요. 당시 아주 비싼 기름이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을 때 사용하던 기름을 당시에는 관유라 불렀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이 비싼 관유를 만들 때 넣은 재료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침상에는 항상 몰약을 뿌렸습니다. 솔로몬도 자기 침상에 몰약을 뿌렸습니다. 잠언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채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예수님의 생애는 몰약으로 시작해서 몰약으로 끝났습니다. 태어날 때 선물로 몰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선물로 몰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백근쯤 가려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왕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구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찾아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 행위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목사와 질서와 조직.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세대에서도 동일하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철저하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세 당시에 정하신 완전한 규율에서 질서와 조직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신다. 그 후의 활동. 나는 일어난 일들의 계략을 이제 다시 계속하고자 한다. 버몬트 집회 때까지의 우리의 활동 내용은 내가 1867년 12월 27일에 배틀크릭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복사하여 알려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좋을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드슨에게 나는 지금 버몬트주 웨스트 에노스버그에 있는 디티 보르도우 형제의 책상에 앉아있다. 메인주 톱샴에서 우리의 집회를 마치자 나는 심히 피곤했다. 트렁크를 챙기는 동안 나는 피곤으로 거의 지쳐버렸다. 내가 거기서 한 마지막 일은 A 형제의 가족을 함께 불러 그들과 특별한 면담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귀한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권고와 위로의 말을 하고 또한 그들과 관련된 한 사람에게 바로잡는 말과 권면을 해주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고백과 울음이 따랐으며 A 부부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므로 나를 많이 지치게 한다. 우리가 차에 앉게 되자 나는 누워서 약 한 시간 동안 쉬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메인주 웨스트 브룩에서 포틀랜드와 그 근방에서 온 형제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친절한 말틴 형제의 가족과 함께 지냈다. 나는 오후에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힘이 없음을 느끼면서 학교로 갔다. 학교는 큰 관심을 가진 청중으로 가득 찼다. 앤드루스 형제가 집회에서 첫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너의 아버지가 뒤를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서 몇 마디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힘이 되살아난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으므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매우 필요로 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수요일 저녁에 나는 건강과 의복의 개혁에 관하여 거의 두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이 두 집회가 있기 전에 내가 완전히 지쳐버렸던 그때에 그처럼 예기치 않게 나의 힘이 새롭게 된 일은 내게 큰 용기를 주는 동기가 되었다. 우리는 말틴 형제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 기뻤으며 그들의 귀여운 자녀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부모와 함께 그리스도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얻을 때 불멸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보기를 바란다. 목요일에 우리는 포틀랜드로 다시 가서 고웰 형제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우리는 그들과 특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고웰 형제의 아내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진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의 자녀가 고통과 죽음을 당하여 조용한 무덤 속에 눕는 것을 봄으로 찢어졌다. 잠자는 자에게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그 어머니가 모든 진리를 찾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생명의 시여자께서 죽음의 큰 감옥에서 포로를 나오게 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만나서 깨어졌던 가족 사슬의 고리를 다시 연결지어 더 이상 헤어짐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고웰 형제는 우리를 그의 마차에 태워 역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출발 시간 직전에 꼭 맞추어서 기차를 타게 되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 알려진 캐찰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중남미에 서식하는 비단 날개 새과 캐찰 속의 조류입니다. 몸 길이는 30에서 40cm 정도지만 수컷은 몸보다 더욱 긴 길이 65cm 정도의 기다란 꼬리 깃을 가지고 있으며 광택이 나는 특이한 색의 깃털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컷은 두 가닥의 긴 윗꽁지 덮은 귀 때문에 전체 길이가 약 1m에 이릅니다. 꼬리를 제외한 몸통은 까치나 비둘기 정도의 크기인 셈입니다. 수컷의 머리와 목 등은 녹색이며 어깨 깃은 비옷을 입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가슴은 갈색, 부리는 노란색이며 부리 위에는 둥근 깃다발이 있습니다. 캐찰은 긴 꼬리와 무지갯빛 녹색 깃털로 인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암컷은 몸 전체가 어두운 빛깔을 띱니다. 발가락은 앞뒤로 두 개씩 있으며 고지대 열대림에 서식합니다. 캐찰의 식성은 잡식성으로 곤충과 개구리, 도마뱀, 달팽이 등의 작은 양서류, 파충류와 아보카도 같은 과일을 먹습니다. 땅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높은 나무에 앉아서 보내다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 평소에는 혼자서 생활하지만 과테말라에서는 5월, 엘살바도르에서는 3월에서 6월, 멕시코에서는 4월에서 5월에 번식기를 가지고 일부 일처의 관계로 짝을 이루며 한 쌍은 약 10에서 16헥타르의 영역을 차지하고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어 두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의 색깔은 밝은 청색이며 둥근 모양입니다. 포란할 때는 18일간 암수가 함께 품는데 암컷이 밤과 한낮을 담당하고 수컷은 아침과 오후 시간을 담당합니다. 알이 부화하고 새끼가 둥지를 떠날 수 있을 때까지 암수가 번갈아가며 잘 돌봅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암수 함께 곤충으로 새끼를 기르다가 부화 후 2주 정도가 되면 과실이나 개구리, 도마뱀, 달팽이 따위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부화한 후 3주가 되면 둥지를 나와 비행 연습을 하고 비행에 익숙해지면 둥지를 나와 부모와 함께 생활합니다. 그리고 생후 3년이 되면 완전한 성조가 되기에 이릅니다. 케찰은 고대 아즈텍의 신인 케찰 코아틀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면서 더욱 큰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케찰은 총 다섯 종류가 있고 모두 아메리카 대륙 토종 조류입니다. 현재 멸종 위기나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케찰 다섯 종 중 하나인 과테말라 국적 케찰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머리 케찰은 선명한 녹색 깃털과 그와 상당한 대비를 이루는 황금색 머리로 유명한 종입니다. 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습도가 높은 열대 다우림에 서식하며 주로 과일을 먹고 곤충도 섭취합니다. 다른 케찰 종류와 동일하게 혼자 지내는 조류이고 번식 시기에만 짝과 함께합니다. 흰 깃 케찰은 가이아나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카리브해 해안가를 따라 있는 습도가 높은 숲에 주로 서식합니다. 다른 케찰과 달리 흰 깃 케찰은 수컷만 해당 종의 특징을 가집니다. 수컷만 황금 노란색의 부리와 밝은 녹색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과일과 딸기류, 곤충을 먹습니다. 볕 케찰은 고도 1200에서 3000m의 안데스 산속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천연 상태로 보존된 숲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컷의 머리와 목 부분은 청록색이고 몸통은 밝은 빨간색입니다. 다른 종류의 케찰과 마찬가지로 암컷은 수컷에 비해 색깔이 꽤 흐릿한 갈색과 녹색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볕 케찰은 부리 바로 위쪽부터 시작되는 머리 위 볕을 통해 다른 종류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작 트로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공작 케찰은 그 밖의 유명한 케찰과 가장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볼리비아 사이에 아마존 분지의 토종새이며 이들은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사는 유일한 케찰 종류입니다. 공작 케찰은 밝은 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수컷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수컷의 부리는 밝은 빨간색이고 암컷은 회색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류인 케찰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종류로 중앙아메리카와 남미 토종이고 과테말라의 국조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하위 종이 있어 하나는 PM 모치노이고 나머지 하나는 PM 코스타리센시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몸에 무지갯빛 녹색 깃털이 나 있고 가슴 부위가 빨간색입니다. 빛에 따라 녹색과 파랑, 노랑, 짙은 청록색으로 빛날 수 있으며 약 58cm가 넘는 긴 꼬리를 가진 개찰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섯 종의 개찰 중 4종은 개체수가 안정적이며 과테말라의 국조 개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위협 근접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국 남미조류보전협회는 이들을 관찰 필요종으로 보고 있어 보전 여부에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캐찰에게 가장 큰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로 산림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 벌목 등이 과테말라의 국조인 캐찰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포획 등으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원시림에서는 안정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찰은 과테말라에서 사람에게 사육될 수 없는 새로 여겨져 자유 혹은 죽음, 올바름, 빛, 부, 조국의 자유 등 자유의 상징으로 신성하게도 받아들여졌지만 1992년 멕시코 툭스틀라의 미겔 알바레스 델토로 동물원에서 사육에 성공했습니다. 과테말라의 통화인 과테말라 개찰 또한 이 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1달러는 7.83 개찰이었습니다. 개찰은 아름다운 만큼 꼬리 깃이 귀하게 사용되었는데 예복이나 장신구에 쓰였으며 깃털의 가치는 금보다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찰의 꼬리 깃을 얻기 위해 새를 잡아서 깃털을 뽑고 놓아주곤 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가 오래도록 살아남은 것은 개찰에 대한 특별한 인식 때문에 무차별적인 남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제사들에게 자신의 실력이 프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분수령과 같은 존재가 바로 개찰입니다. 개찰의 가슴깃은 박제되면 바로 변색되는데 실력이 좋은 박제사들은 이런 변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박제된 개찰의 가슴깃의 변색 속도가 느리다면 해당 박제품을 만든 박제사는 수준 높은 실력자인 셈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기록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그 날개와 깃 아래 모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